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려운 시기에 대한 건데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고 정말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과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텍스트를 하나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텍스트가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구절을 하나 딱 던져놓고 시작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사실 앞뒤 다 자르고 이것만 보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잖아요.
맞아요. 아니, 인생의 모든 순간에 특히 모든 게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희가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하고 또 현실의 고통, 그 사이의 긴장감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답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어떤 분들한테는 거의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텍스트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나요?
아주 구체적인 한 인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죠.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딱 마주칩니다.
아,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그 질문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사람을 보자마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죠.
네.
왜 인간은 고통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원인이나 책임부터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죠. 원인을 알아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거예요.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 이 인과관계를 찾아내면 앞으로 A를 피하면 되겠구나. 그럼 B라는 고통도 피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안도감을 얻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이 고통의 원인을 규명해서 우리랑 분리하고 싶다. 이런 무의식이 담긴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그 프레임 자체를 그냥 완전히 깨버리죠.
맞습니다. 예수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답하거든요.
아.
제자들은 과거의 원인, 그러니까 cause를 물었는데
예수는 미래의 목적, purpose를 이야기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질문의 방향을 그냥 180도 틀어버린 거예요. 누구 탓이냐, 이 질문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면서 이 일을 통해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거냐, 이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 표현이 핵심이네요, 그럼?
바로 그 일이라는 단어가 이 텍스트가 파고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사건,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지만 텍스트를 보면 원어인 그리스어로는 내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해요.
과정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고, 액시던트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진 프로젝트에 가깝다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이 관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무의미한 불행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니까요.
내기 위한 도구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 텍스트는 그런 감정적인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죽음의 문턱에 산 예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의 사례를 들고 오죠. 이건 뭐 훨씬 더 감정적으로 격렬한 상황이거든요.
나사로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수가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네네. 이틀이나 더 머물죠?
오히려 제자들한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직히 친구나 그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하고 절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목적을 봤다면 이번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이 등장하죠.
영광이요?
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도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흥미로운데요. 그냥 명예나 찬양 이런 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본질이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평판을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과 죽음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본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이 텍스트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는 눈앞의 비극에 감정적으로 함몰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 즉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한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신의 명예와 연결될 수 있는가?
네, 이 텍스트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목적에 있다고 말하는 셈이죠.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으로요.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절이었잖아요.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역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를 강조하죠.
아, 그래요?
네. 맹인이 겪었을 수십 년의 좌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 앞에서 흘렸던 눈물, 이건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텍스트는 심지어 형들에게 팔려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요셉이나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던 욥의 사례까지 언급하거든요. 이들의 고통은 결코 가볍거나 상상 속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고통과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신적인 목적 사이의 그 간극은 어떻게 메워지는 건가요?
텍스트가 제시하는 답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 신적인 목적은 고통의 한복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맹인은 수십 년이라는 어둠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예수를 만나 눈을 떴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오빠의 무덤 앞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부활이라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고통받는 그 순간에는 그 의미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 그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그런 일을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 같아도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지금 이 시간이 어떤 거대한 그림의 필수적인 한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관점이 모든 어려운 시기에 지상에서의 해피엔딩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욥처럼 재산을 두 배로 돌려받고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는 시기의 결말이 모두에게 약속된 걸까요? 솔직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는 매우 현실적이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대답은 아니옵니다.
아, 아니군요.
네, 모든 고난에 대해 이 땅에서의 행복한 결말을 야척받은 적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죠. 이게 이 텍스트를 어떤 맹목적인 긍정주의나 값싼 위로와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에요.
해피엔딩이 약속된 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약속된 건가요? 고통의 목적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해피엔딩이라는 결과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과정의 진실, 그러니까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꽉 붙들어매는 닷과 같은 다섯 가지 사실을 제시합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약속이라는 관점인 거죠.
그 다섯 가지가 뭔가요?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전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분께 결코 외면당하거나 무시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혼자가 아니란 느낌이네요.
네. 둘째는 그분의 자녀라면 그 어떤 최악의 상황도 당신을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실패하든 병들든 관계가 깨지든 그 무엇도 근본적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존재 자체는 안전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셋째,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는 겁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죠. 넷째, 하나님은 당신 삶의 모든 단계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은 혼돈처럼 보여도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뭔가요?
다섯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의 총정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금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 목적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이 땅에서 그 결말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약속입니다.
아, 정리를 해보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나는 너와 함께하며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관계와 과정에 대한 약속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제안하는 최종적인 사고의 전환은 이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뭐 평생을 가도 이해 못할 일이 너무 많죠.
그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위로와 평화, 지혜의 근원이 되는 존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를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
네. 즉, 무게중심을 이해해서 신뢰로 옮기는 겁니다. 의미는 분석을 통해 머리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신뢰라는 관계를 통해서 마음으로 주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 선택에 있는 것 같네요. 이 텍스트에 따르면 어려운 시기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건 이해가 안 돼, 너무 억울해라고 외치는 내 감정과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결단이자 선택의 문제라는 거군요.
네.
그 혼돈의 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글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말이 된다.
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신뢰를 선택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말이 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의 관점에 따라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찾고 누구 탓인지를 규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반대로 그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목적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과거의 원인에 대한 그 집착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그 빈자리에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가능성이 들어설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